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요. 오늘 본문 세 절로 되어 있는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야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까지 제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7주에 걸쳐서 기도와 관련된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는데 기도의 기초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기도 듣는 것을 희락으로 여기신다. 귀찮아하지 않으신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별명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분의 전문 영역이다.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에 마음을 어지럽히고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어떤 형태 문제 짐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쿵 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을 스쳐가는 모든 무겁게 하는 것들, 나를 어지럽히는 것들,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어느 영역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엄청나게 크게 지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나 가보지 못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나의 반응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들은 것 같은데, 익숙한 것 같은데 실제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패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그렇게 확신 가운데 마음에 내려온 그러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그 영역은, 용적은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그래서 자꾸 배워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시 짧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이 스토리가 확정이 되었지만 3천 몇백 년이라는 갭을 가지고 우리가 그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이라든지 그 성령님의 그 메시지 자체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는 있거든요.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막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탈취당합니다.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까지 언약궤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승리를 안겨준 다곤이라는 신 앞에 언약궤를 전리물처럼 바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를 바친 것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다곤 우상이 앞으로 엎어져 있어요. 절하듯이.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우연이겠지.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더 충격적인 장면이 보입니다. 다곤 신상이 손목과 목이 잘린 채로 엎드려져 있어요. 그와 동시에 아스돗 지방의 사람들의 몸에서 독한 종기, 다시 말해서 역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닌 걸리면 막 사람이 죽어져 나가는 그러한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큰 공포가 일어나지요. 언약궤와 상관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왜냐하면 블레셋 지방이라는 것은 선박을 통해서 일하는, 다시 말해서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쥐를 통해서 역병이 돌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사건인가 아니면 언약궤 때문인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스돗에서 언약궤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아스돗에서 동쪽으로 15km 정도 이동하면 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궤가 가드에 입성하자마자 더 큰 역병이 그곳을 확 휩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 여호와 맞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맞구나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지금 사무엘상 저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아직 아스돗 사람이나 가드 사람은 여호와의 손 이런 개념을 모릅니다. 사무엘상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지금 이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지나거든요. 성경에 보면 소문이 다 났어요. 언약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이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우리도 죽일 참이냐 이렇게. 제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시다. 이곳에 있다가는 블레셋 전체 5대 성읍이 다 황폐화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의 행진을 막아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 블레셋을 구성하고 있는 5개 도시의 방백들이 모여서 지휘자 회의를 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래서 사제들과 복술가들, 복술가들은 점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영적인 뭔가를 아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사제들과 복술가들이 당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궤를 탈취하는 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뭐냐? 지금 블레셋 도시가 5개 아닌가? 금 독종 형상 5개와 금 쥐 5마리를 정성을 다하고 예우를 갖추어서 준비하고 그것을 실은 수레를, 수레 있죠. 그 수레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보내라. 그렇게 하면은 이 역병이, 사람을 죽이는 이 전염병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 의견이 왔다 갔다 했겠죠.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혹시 만약에 이것이 우연이라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재앙을 일으켰을까? 그래서 그들이 짜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보기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여호와의 손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단지 현상을 보고 지금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궤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정적인 뭔가를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들로서 뭔가를 장치를 해놓고 아 맞구나, 아니면은 아 이게 우연이야 라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장치인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와 암소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암소는 각각 다른 집에서 온 것 같아요.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상자에 예물을 담아서 이제 끄는데 그 끄는 동물이 암소입니다. 암소. 성경에 보니까 젖이 나는 어미소들이에요. 최근에 새끼를 낳은 소들입니다. 어미소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들의 새끼들, 송아지들은 짐승을 가두어 놓는 우리에 따로 격리시켜 놓고, 이 말이에요. 이 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요. 암소. 암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밭 갈거나 이런 작업에 소용되는 소들이 아닙니다. 새끼를 낳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암소들이 끄는 수레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보자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은 최근에 낳은 그 송아지들은 다른 곳에 보관시켜 놓고 나오지 못하게 어미소들 만나지 못하게 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어서 베스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지 새끼 쪽으로 가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암소의 본능을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본능까지 제어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래대로 보통 새끼들이 울고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생각해낸 검증 방법이 짐승의 본능을 이용하고자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짐승의 본능은 바꾸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새끼 낳은 소, 우리도 임산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 아이에 대한 끌림이라든지 보호 본능이라는 게 엄청 강하거든요. 새끼 두 마리와 떨어지게 만들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3천 몇백 년 전 팔레스타인 땅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그론이라는 도시에서 벳세메스까지는요. 에그론은 블레셋 땅이고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경계를 이루어지고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는 15km 거리입니다. 방향을 잡고 그쪽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 집에서 지금 우리 교회 그린하이트까지 한 이 정도의 거리예요. 자, 우리 집에서 암소 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출발을 해서 여기에 당도할 때까지 그 확률 중간에 큰 도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도시에는 도로가 있어요. 큰 도로, 작은 도로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 확률이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 지방은 서쪽 해안 평야지대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쯤 되면은 해발 900m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해안 평야, 그냥 저지대예요. 그 중간 지대에 벳세메스가 있는 이 경계를 이룬 곳을 갖다가 셰펠라라고 하는데 약 해발이 300 내지 500m의 구릉지대예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 에그론에서 15km 정도 셰펠라 구릉지대를 올라가는 곳에 벳세메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가 본능적으로 놔두면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그 지역이 지금 3천 몇백 년 지난 그 모습인데 한번 보시죠.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로가 있는 모습인데요. 베스메스에서 이제 거꾸로 갑니다. 여기 있는 도로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정제된 곳이에요. 그럼 이 거리까지 1, 2km밖에 안 됩니다. 15km를 가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닦여 있지 않았겠죠? 전부 다 산림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잠시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 15km를 소렉 골짜기를 통해서 지나가는데 그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계 이동 경로 해놓고요. 에그론이 저 왼쪽이죠. 골짜기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베스메스까지 올라가면서 소렉 골짜기인데 이게 계속 경사를 지고 이렇게 15km 동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느낌은 그냥 아, 이 길 하나가 있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은 마치 도로가 나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해 놓은 색깔 칠해진 저 부분은 그냥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정제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길을 헤쳐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사람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뭔가가 길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좌우로 곁길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곳에 암소의 그 새끼들을 우리에 가둬놓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가서 베스메스에 가서 스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요, 천만 분의 일도 안 됩니다.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 제물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그렇게 구령지대 올라가서 셰펠라 지역은 올라가야 됩니다.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들도 생각한 겁니다. 베스메스까지 가면 이거는 기적이다. 이럴 리가 없다. 그들도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만에 하나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더라. 그러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무거운 수레를 끌고 한 번도 수레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두 마리가 베스메스 쪽으로 갑니다.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디데이가 왔습니다. 10절, 11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행사를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왜 울까요? 너의 익숙한 황소처럼 뚜벅뚜벅 목적지를 아는 것처럼 베스메스로 이리저리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계속 울까요?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 본능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억제당한 거예요. 새끼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그 본능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새끼 쪽에서 떨어지기 싫은데 자꾸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항해보지만 저쪽으로 가려고 저항해보지만 발길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울음 소리는 동물적인 본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억제당하여 내는 울음 소리입니다.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15km의 산길을 핸더슨에서 여기까지 제가 걸어온다면 구글 검색해가지고 여기까지 엔터해서 걷기로 했더니 5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산길이에요. 블레셋 방백 다섯 사람이 기상천외한 광경을 두 눈으로 보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꺾이겠지, 여기서 저쪽으로 꺾이겠지. 아닙니다. 계속 베스메스 쪽으로. 몇 시간 동안 에그론 소래 골짜기 베스메스. 14절 보십시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손지라.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펴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저는 여기서 읽을 때마다 암소들에게 참 미안해요. 정확하게 베스메스 여호수아의 밭 큰 바위 곁에 멈춥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언약 궤가 이스라엘도 귀환합니다. 16절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본능이 동물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설득해서 말로 안 됩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제어하여 벳세메스까지 도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이 불가능할까? 이 동물의 본능까지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의거하는 분이라면 무엇이 불가능할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본능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대상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나 자신의 변화가 얼마나 힘든지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역사, 그 사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사무엘상 5장, 6장에 등장했던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암소의 본능을 의거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께서 변하셨을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얼마나 변하기 힘든 대상인 것을 여러분, 저 여러분은 경험해 오신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똑같거나 아니면은 때로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말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인도에서 힌두교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 주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계시죠.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제목이 자기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가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다섯 명의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해요. 근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 두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간 기도합니다. 이분이 아마 93세까지 살죠? 나머지 두 친구를 위해서 52년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뮬러 목사님이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죽기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에 두 명 중에 한 친구가 거기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그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한 친구가 이 뮬러의 죽음을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뮬러가 죽던 그해 그 친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 그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왜 영혼이 변하는 것이 힘들까요? 한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엄청나고 귀중한 것이 그 영혼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한 나라가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무언가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합니다. 잘. 그래서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달 암송 구절이 열왕기 하 19장 35절인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한 거 많이 암송한다고. 이번 주에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왜 제가 이런 암송을 할까요? 아스로 군대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다고 소문난 이들이었습니다. 18만 5천이면은 엄청난 강력한 군대예요. 그것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소문난 군대가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러이러한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기도를 지속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하나님을 자꾸자꾸 믿는 거예요. 자꾸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베스메스로 향하는 암소의 본능을 지배하셨던 그 분이 지금 여기 열왕기 하 19장의 그 주님이시구나. 이사야 4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땅의 흙들, 산들, 언덕들 이것을 측량하고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동물의 본능을 바꾸시고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은 엄청나고 강력하고 큰데 우리가 신뢰하는 그 용적 그 마음의 분량이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한 사건 이야기하고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금 핀트가 잘못된 것 아닌가? 사도행전 3장의 오순절 강림 이후에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안전병입니다. 자기 발로 어디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걷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몰릴 줄 알고 이 남자는 안전병이 남자는 구걸하는 기회로 삼아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맨날 그래 왔으니까. 그날도 두 사도가 지나가는데 보통 구걸할 때는 얼굴 마주치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고개는 땅으로 숙이고 손만 한 푼 주세요. 이렇게.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남자예요. 가장 간절한 필요가 뭐예요? 걷는 것.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동전 몇 개. 4절 5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뭔가 줄이나 보다 기대감으로 그때서야 눈을 듭니다. 오늘은 동전 두세 개가 아니고 한 열 개쯤 주려나? 베드로가 6절,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구하는 동전은 지금 없다. 근데 더 큰 것이 내게 필요하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권능이 그 남자의 몸을 관통했을 때 죽은 고목과도 같은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그가 서게 되고 뛰어보기도 하고 서서 천천히 걸어보기도 하고 오늘 음식 살 돈 동전 몇 개라도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간구, 기도, 기도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가 원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에게서 동전 10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20개를 받았다면요.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작은 분량으로 원래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존중해 구해야 되는 그 영역에 미치지 아니하는 차원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전 몇 푼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은 그런 기도를 간구를 올려주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능력에 맞는 모든 것을 구하세요. 세 가지를 구하십시오.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동물의 본능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 나 자신이 변화되면 많은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나 자신이 변해서 내가 보는 각도가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보는 관점이 바뀌면은 많은 기도 제목, 지금 내가 했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들이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내가 바뀌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람을 변하게 하는 여러분이 이 사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동시에 같이 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강력을 믿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순서를 1번은 1번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2번 자리에 위치시키십시오. 세 번째,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순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만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합당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모든 피로들, 만나야 될 사람들, 보호들, 어지럽히는 죄들, 시간 사용에 대한 지혜들, 혀를 사용하는 것들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 이 환경 변화시켜 달라고. 필요한 지혜 얼마나 많이 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5, 6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짧게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크게 자리 잡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차원에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확신 가운데 더 강력하게 올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와 간구형을 부어주시옵소서. 복되신 내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가 올려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옷처럼 입혀져서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도록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